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19세기에 쓰여서 지금까지 수없이 읽히고 있는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80일 만에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여행 상품을 본 주인공이 절반이 넘는 재산을 들여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중간 생략하면 여행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또 재산까지 늘었다라는 줄거리입니다. 여행에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은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의 의미를 두기도 하죠. 특히 장기간 떠나는 여행이라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여행 이야기, 그것도 세계 일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해외로 떠나는 여행에 큰 제약을 받는 미국인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 지침을 유지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당장 해외로 떠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요. 앞으로 한 3년쯤 뒤라면 어떨까요? 미국의 한 여객선 회사가요. 2024년에 132일 동안 여객선,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나는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USA Today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행의 기본 비용이 1인당 7만 3,500달러에서 최고 비용은 1달러가 모자란 2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품이 출시된 지 2시간 반 만에 다 팔렸답니다. 여객선 회사 측도 놀랄만한 기록인데요. 가장 비싼 여객실 사진을 보니까요, 잘 꾸며진 응접실에 큰 유리창도 있고 배 안에 있는 공간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간에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비싼 여객선은 신선한 산소가 공급돼서 갑갑함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요. 여객실과 갑판 위에서 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5개월 가까이 배를 타고 세상 구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여객선은요, 남미와 하와이,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남아시아, 중동과 버뮤다 등 30여 개 나라에 60여 개 항구를 거치는 일정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요, 지난해 3월부터 여객선이 크루즈 여행 중단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올해부터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크루즈 운항 재개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객선 선박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승객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백신 접종이 100%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고 만약에 배가 떠난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을 경우 갇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해서 사실상 여객선 여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이번 주도 해시태그 독자의 선택, 여성 언론인과의 대담,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7월 넷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언론인 통신 기록. 미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 검찰이 기자에게 기록이나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CNN,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발행한 메모에 요약돼 있습니다. 정부가 기밀 유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신회사나 언론사로부터 기자들의 통화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하는 법원의 영장이나 소환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기자들이 취재원에 대해 증언하거나 취재 수첩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언론이 외국 정부나 테러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인이 불법 침입 등 범죄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거나 유괴 등 아동 상대 범죄 위험이 있을 때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자의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같은 송수신 기록 등을 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인 프레드 라이언은 법무장관은 과거의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시민자연납도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스파이 행위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인디애나 대학교가 대학 예방접종 의무화와 관련하여 최초일 수 있는 연방판사의 판결에 따라 약 9만 명의 학생과 4만 명의 직원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연방지법은 인디애나 대학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학생 8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데이먼 레티 판사는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공중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내 백신 접종 의무화 논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그러나 학생 측 변호인은 미국 공립 및 민간기관이 부과한 그러한 명령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학교에 출석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레티 판사는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헌법은 인디애나 대학교가 학생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예방접종 절차를 추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던 판사는 원고가 대학에서 제공하는 의료 또는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하거나 가을 학기를 휴학하거나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인데요. 인디애나 대학교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대학만 500곳에 이르는 상황인데 뉴욕타임즈는 일단 연방법원이 학교에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가 예정돼 있기에 앞으로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팽팽한 법정 싸움과 여론이 뜨거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안소영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차관들이 북한 핵 문제의 대응을 위한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 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이 또다시 미국의 대북 대화 재개를 촉구한 거네요.
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지만 동료들에 따르자면 어느 정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반응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에 북한 조명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 사례를 들었습니다. 1999년 5월 셔먼 부장관은 당시 국무부 장관 자문관 자격으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함께 방북했고요. 그로부터 1년 5개월 뒤에 제1부위원장의 방미가 이뤄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 얼마 만에 열린 겁니까?
네, 이번 세 나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열린 것으로 셔먼 부장관의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협의회에서 세 나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거의 열리진 않았던 이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차관들은 미한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요.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정권 차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4년간 중단됐던 미한일 차관협의의 재복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차관협의가 이 세 나라 공조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협의회에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문제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긴 게임이고 또 이를 위해선 미한일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반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 차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요. 두 차관의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금융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활용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금융 제재를 통한 미국의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금융통신망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자, 의회 조사국 보고서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뭘까요?
특히 과거 대북금융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기에 소재 국제금융거래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주목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스위프트와 또 미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 주고받는 금융 메시지 처리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나 의회는 이란의 경우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금융통신 시스템이 특정 외국은행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사용을 승인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위프트는요,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최소 11,500개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국제은행 거래망입니다. 2017년 초에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등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 뭐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17년 3월에 벨기에 당국이 스위프트가 북한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이어 스위프트는 북한은행 7곳을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출된 북한은행 7곳 가운데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 4곳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출시킨 것은 이례적이고 또 스위프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네.
의회 조사국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현재 국제거래 지평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또 제재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스위프트와 유사한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의 새 시스템이 성공적이고 또 전 세계에 널리 적용된다면 미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목표 증진을 위한 금융통신 혹은 교차거래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어떤 기사인가요?
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예,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또 잔혹행위를 파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는데요. 이 기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유엔의 2014년 CY 보고서가 잔혹행위의 성격과 또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국가들의 여러 권고를 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권고안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나라가 인권 문제를 경시했다는 그런 지적인가요?
네,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COI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이번 보고서에서 또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가운데 특히 세 집단은 대량학살 범죄에도 근접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독교인과 중급계 혼혈아, 적대계층 등 세 집단에 대한 일부 잔혹행위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대량학살 범죄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티머티 조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관은 이날 VOA에 보고서가 침체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되살리는 불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항상 추구해온 한 가지 전략은 은둔의 왕국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투명성 과 국제적 관심이 북한의 고립 또 비협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그 효과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 소식인데요. 제재를 더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 또 제재가 더 강력해도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 각각의 견해를 좀 알아볼까요?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0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이날 민간단체인 천주평화연합과 워싱턴타임스 신문이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서 제재로 인해 북한의 석유 관련 사업의 수익이 67%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가 이 북한 정권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안보정책센터 그랜트 뉴샴 선임연구원도 제재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대북 제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적용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해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 달러를 거래하지 않든지 하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 워싱턴 소재 K2 연구소의 더그 벤도 선임연구원은 제재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제재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
벤도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데 익숙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북한을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할 것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 3개월치 대북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약 1년 만에 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공급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연간 허용치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4월부터 6월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정제유 91배럴 11톤을 북한에 공급한 데 이어서 5월과 6월에 각각 8,050배럴, 966톤, 또 1,725배럴, 그러니까 1,287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3월치 정제유 공급량 4,893배럴, 그러니까 587톤을 보고한 데 이어서 이번에 4월부터 3개월 동안 공급된 정제유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4개월 연속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6월 공급량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만 배럴을 넘기면서 중국의 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네.
6월의 공급량 1,725배럴은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의 월 평균 대북 정제유 공급량 15,000배럴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월 평균 3,500배럴보다는 약 3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게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3월부터 대북 정제유 공급을 재개했지만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양은 연간 상한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3,759배럴로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4.75%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해온 러시아가 지난 5월까지 매월 대북 공급량을 0으로 보고한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독자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ABC 방송의 경제 기술 담당 캐서린 소베케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첫 대면 회담이어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사정에 정통한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BC 뉴스의 캐서린 솔베크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So my name is Catherine Thorbeck. I'm a business and technology reporter at ABC News. So my job is to cover all things.
네, 제 이름은 캐서린 소백입니다. ABC 뉴스의 경제 기술 담당 기자인데요. 아침 뉴스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의 보조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쪽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전담 보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애플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온 신제품 에어태그를 공개한 사항을 보도했고요.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선이 화성 대기에서 성공적으로 산소를 만들어낸 사실도 시청자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미일 정상회담 때 일본 매체에 해설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Yeah, I lived there for a long time. I grew up there. I was born right outside of Washington D.C., but I grew up mostly in Tokyo, Japan.
제가 워싱턴 D.C.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일본 도쿄입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이주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어도 능숙하게 합니다. 이웃나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에도 익숙한 편이에요. 다 커서 가족들을 일본에 남겨두고 저 혼자 미국에 다시 건너왔습니다.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일본 신문 마이니치의 뉴욕 지국에서 일하다가 ABC로 온 지는 6년 정도 됐어요.
언론에 입문한 계기는 뭔가요?
Well, I wanted to be a journalist since I was a child, really. I think I looked at it as a way to sort of give a voice to the voiceless, as they say, and to uncover injustices and make a positive change in the world.
어릴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창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왔습니다. 뭔가 좀 어설프고 순진한 희망처럼 들리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소망과 열정을 유지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설프지 않고 젊은 언론인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써온 기사나 보도활동 가운데 가장 아끼는 건 뭔가요?
That's a good question. So most recently, I've been really proud of my coverage of the anti-Asian racism and attacks that have been happening in this country.
좋은 질문이네요. 경제 기술 담당 기자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현황에 대한 심층 보도팀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경력에서 가장 보람 있는 취재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 아닌데 심층 보도팀에 참가한 이유가 뭔가요?
I sort of felt this responsibility to cover this issue, you know, honorably.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시아계 여성들이 주로 혐오 사건의 표적이잖아요. 저는 아시아 문화를 잘 알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취재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심층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So I wrote a story about why anti-Asian hate crimes often go unreported and what people can do to help. And I was really proud of just sort of the feedback I got on that story from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가 많은데도 왜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실태를 살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혐오 범죄가 많다 하는 현상 자체는 앞서 여러 매체에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로부터 정말 많은 반응과 의견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게 언론인으로 일하는 큰 보람이구나 싶었고요.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경력에서 최고의 순간,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That's a good question. I mean, there have been many moments that I've been proud of, especially I think when I hear from people who have been impacted by my stories, but
좀 전에 말씀드린 보도를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기사를 썼을 때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더 훌륭한 기자가 될 거예요.
그럼 최악의 순간이랄까요? 떠올리기 싫은 일은 없습니까?
Let me think. I think it's hard to pinpoint a specific moment as the worst moment in my career. But this is definitely a hard industry, and I think not only with personal stress.
하나를 딱 끄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계는 전반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힘든데요. 하나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새로운 뉴스들을 기자가 신속하게 소화해서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일이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기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하나는 업계의 변화입니다. 언론계는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변화가 빠른 곳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의 방송 기자는 리포트만 제대로 작성하고 카메라 앞에서 잘 읽어내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온라인 기사도 쓰고 1인 다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기성 언론 매체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I think there were moments when it definitely felt like an uphill battle. But I have hopes that it is chang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feel like
기울어진 공간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일이 몇 번 있어요. 남성들은 저 위에서 훨씬 유리한 곳에서 여성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성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 줄어드는 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선배들 세대와 비교하면 지금 미국 언론계는 훨씬 양성이 평등한 쪽으로 발전했으니까요.
기울어진 공간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women reporters and editors at more sort of entry or mid-level positions.
여성 기자나 프로듀서들은 대부분 직급이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건 상관없어요. 반면에 보직 간부들은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여성 언론인의 숫자 자체는 분명히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 의사 결정 경로에는 여성이 적습니다. 취재와 보도 방향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에디터급 이상 지위에 여성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제 후배 세대의 여성 언론인들은 양성이 완전히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 probably give it an 8 out of 10. In a lot of ways, I do feel lucky to work as a journalist in the U.S. because comparatively, I do feel we're afforded more freedoms than in some other parts of the world.
아마도 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언론 자유는 정말 월등하거든요. 그래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0점 만점을 매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언론 매체들에 대한 일각의 적대적 환경을 우려하는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o women to keep speaking out and to keep making your voices hear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gender equality in the press. And I would tell women in this field that they're doing really good work.
여성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의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들은 의견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남성들의 지도에 따르는 사회적 역할을 강요받아온 게 사실이니까요. 대다수 나라에서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절반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언론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꾸준히 의견을 내고 주장을 밝히고 동시에 언론인들은 그걸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매체에 실어줘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ABC 뉴스 캐터린 톨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15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기업 경영인들은 기계공학자 프레더릭 테일러가 발표한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해 최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이끌었습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생산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업주들에게 과학적 관리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더 빨리 생산하고 제조 과정에서 생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환영했습니다. 여러 사업주가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했는데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업주는 미국의 자동차 대중화를 이끈 헨리 포드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테일러가 제안한 방법을 포드 자동차 제조에 적용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미시간주에 있는 새 자동차 공장에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자동차 제조 공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헨리 포드는 자동차 조립 라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조립 라인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할 때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품이 통과할 때 자기가 맡은 이 한 가지 작업만 하는 방식인데요. 조립 라인은 생산 가격은 낮추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헨리 포드와 다른 사업주들은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을 어느 만큼 생산할지 그 생산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생산이나 기업 전략과 관련된 모든 변화는 이 포드사와 미국의 다른 회사들이 더 크고 더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힘이 됐습니다.
헨리 포드의 T형 자동차는 미국 전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다른 신제품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디오와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는 냉장고, 바닥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대중에게 선보였고,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온 담배와 여성을 위한 미용 제품들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는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혁신적이고 흥미진진한 신제품들이 선보였고 소비자들은 모든 종류의 처음 보는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줄이고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경제가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콜리지 정부는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미국인들도 경제활동과 경제인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가나 기업인으로 불리는 것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 어디서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학은 경제학 수업을 개설했고 도시 중산층 사람들은 모이면 대부분 사업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미국인의 최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즉 미국인의 최대 사업은 바로 사업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어디서나 사업에 관한 얘기가 한창일 때 한쪽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급격히 성장한 미국 경제는 결국 경기 침체와 경기 불황을 맞으며 끝나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물론 미국인들은 이렇게 좋은 시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과 사업 성공이 안겨준 좋은 삶을 풍부히 누리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놀라운 경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이 두 대통령 행정부 때 미국인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의 기업들 역시 크게 성장했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이 올랐고 평범한 미국인들도 새로 등장한 물건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탄탄해지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경제성장과 함께 그동안 평범하게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던 가치와 사회 분위기가 크게 변한 거죠. 강력한 경제력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중요한 사회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미국은 사자처럼 큰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나 무언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모양 혹은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시기라고 해서 Roaring Twenties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신나고 흥미진진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자유와 독립에 대한 생각과 느낌,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세계대전을 치른 젊은 군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유럽에서 돌아왔죠. 미국을 떠나 멀리 유럽에서 머무는 동안 이 젊은이들은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하는 동안 죽음을 직면했었기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주는 기쁨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죠. 다른 세상을 경험한 젊은 군인들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과 마음도 미국에서만 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동남부 엘라베마에 거주하는 테레사 김 씨 여섯 번째 사연, 깐깐한 검사관 들어보시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던 결혼식이었지만 테레사 김 씨는 한국의 언니와 시댁 식구들의 축복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말 그대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낯선 대륙으로 넘어왔던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새 신부의 모습. 그의 신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저기 한국 사람들하고 북한 남자들하고 이게 차이점이 많죠.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좀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무대 보여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정 얘기 안 듣고 하면 예심이 많고 그다음 그리고 또 그때 많이 친절하고 그런 게 엄청 차이점이 많죠.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믿어 인생을 걸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특별한 계획도 세운 건 없었지만 결혼 전부터 함께 살았던 아파트 생활을 접고 내 집을 장만하게 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집 사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1년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밤에 늦게 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아파트가 소음이 많더라고요. 중간 소음이.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밑에서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꼭 1년 만에 2010년도 3월에 들어갔는데 딱 1년 되는 다음에 3월에 이제 그 집을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이사 가는 바에는 우리 차라리 집 사서 가자. 그래서 아파트를 나가게 됐죠. 나 집을 샀어요. 1년 만에 그냥 집 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작은 집 샀어요. 여기 집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우스값이.
남편과 테레사 씨는 부부가 된 후 장만한 작은 집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장만한 작은 집. 1년 동안 정을 붙이며 살다 좀 더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뷰티풀 하우스라고 집이 우리 집이 이제 그런 집이 됐어요. 모델 하우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썬룸도 있고 집이 작지만 아주 집이 딱 보면 진짜 뷰티풀 하우스예요. 그 집이. 그런데다가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잘 둘이다 안에 먹어. 기름진 음식을 다 보니까 집이 부엌에 이제 캐비넷들이 다 깨끗하게 새 집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보고 집 4년 된 집 치고는 진짜 깨끗 새 집이거든. 그래서 딱 보고서 그 다음날 와서 캐시를 탁 주고 가더라고. 집 7만 5천에 팔았지. 그러다 아까 이제 이 집에 군 집을 사게 됐지. 이 집에다가 이제 다운페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산 지 또 5년 됐어요.
새로운 경력을 쌓게 된 것도 변화였는데요. 남편을 따라 엘라베마로 이주한 이후 새 직장을 잡게 됐습니다.
다른 작업을 여기 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찾는데 이제 내 동생이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다가 이 하나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구직 광고가 이게 떴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알라바마에 있고 내 동생은 지금 애틀란타에 있으면서 인터뷰를 동생이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봤는데 근데 동생은 지금 애틀란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알라바마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차라리 집에서 노는데 언니 나 대신 출근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내가 갔는데 인터뷰 보고 바로 패스해가지고 다음날부터 그냥 일하러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 시작했지. 그날 한 다섯 명 왔는데 여자는 내 한 명, 남자 네 명 했는데 다 붙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이 척척척 잘 풀리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여기 현대 여기 주변의 공장들이 한국 사람들을 인스펙션으로 많이 인스펙터로 많이 받으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 많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오면 그냥 좋다 하죠.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 공장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신분만 되면 일자리를 얻는 일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12불인데 이제 그때 오버타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손길이 많이 필요해. 미국 애들이 이리 손 부분이 많이 여물지 못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타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당은 12불인데 돈은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그냥 4-5천 정도. 예.
오버타임을 하면 몇 시간 정도 더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균 12시간은 평균이고 그냥 17시간 어떤 날은 막 날밤 새고 한 날도 있고 24시간 일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24시간?
네, 24시간. 어떤 때는 막 불량 같은 게 터지면 그거를 막으려고 막 사람 집에 안 가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당시 새로 시작했던 회사 여건상 모든 인력이 24시간 매달려야 했는데 하지만 일한 만큼 벌이도 쏠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같은 업종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 신혼다운 신혼생활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신혼생활이지만 신혼생활 거의 못하다시피 했어요, 진짜. 새벽 5시에 나갔다가 저녁 오늘 3시에 들어오니까.
남편분이 불평 안 하시던가요?
불평 안 하더라고요. 그 새벽 5시에 어쩔 수 없이 남편도 같이 나갔어요. 내가 차로 안 하니까. 모스다 주고 내가 내 회사를 가야 되니까.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수년간 그런 업무 일정은 이어졌습니다. 테레사 김 씨는 자동차 제조업체 한화의 제품을 검열하는 인스펙터, 검사관이었습니다.
차 부품을 이제 생산 라인에서 이제 차 부품을 만들면 내가 그거를 검사하는 거죠. 근데 제 파트가 이제 뭐냐면 차 전종. 헤드라이너라고 차 전종 만드는 게인데 그거 이제 사이즈가 딱 맞아야 돼. 차 안에 끼우면 불량이 없이 그냥 딱 맞아 들어가야 돼.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불량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찾는 거죠. 현대 소나타인데 우리가 만드는 게 뭐 소나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옵티마, 기아 옵티마 차가 여러 가지요. 많은데 위에 차 안에 딱 들어가면 차 전종이 있잖아요. 전종이 이제 그레이 색깔도 있고 베이지 차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세 가지 색깔인데 그 색깔에 이제 컨테미네이션 뭐가 묻었거나 작은 그런 게 뭘가 묻어도 안 되고 집밥이 약간 나와도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다 찾아내서
부품 검사관으로서 갖춰야 했던 특별한 요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씨는 단순히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엄청 많이 버리더라고. 하루에 막 버리는 게 막 상더미같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이너라는 게 또 부피가 커요. 10장이면 막 산더미같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거 하루에 몇백 장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그거 나는 그냥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생산해서 만들 때 이게 왜 이런 불량이 나오는지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 나는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생산 라인에 쫓아가.
원인도 찾아냅니다.
가만 기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크게 불량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얘네들이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먼지 계속 쌓이고 하는데 이제 절단할 때 그 절단한 그런 것들이 이제 쓰레기가 끼우면서 이제 제품이 약간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기울게 돼. 그렇게 하면 이제 홀 사이즈가 비뚤어지거나 무슨 사이즈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막 이쪽으로 변경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인스펙션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게 왜 해서 이런 원인이 나오는가 하는 걸 기계에 가서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찾아내. 그래가지고 이걸 수정해달라. 미국 애들은 또 자기네들한테 직접 말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오피스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내 직접 상관한테 얘기해. 부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퇴치해달라고.
누가 시켜서 했던 일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나 채우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조용히 일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남들이 좋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불량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산 라인에 쫓아가서 막 그 원인 퇴치를 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이쪽 편에서 인스펙션하고 생산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인에 가서 그거를 원인 퇴치를 빨리 해서 그거를 수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매번 달려와 문제를 지적하는 테레사 씨를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넷째 주 순서